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늘 출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낮 12시 미국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또한 정우경 같은 장소에서 취임 연설도 가질 예정입니다. 애초 의사당 앞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취임식은 추운 날씨로 인해 의사당 내부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워싱턴 캐피탈원 경기장으로 이동해 취임 축하 퍼레이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백악관으로 돌아와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갖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문제 등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어제 워싱턴 캐피탈원 경기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내일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은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내일 취임 연설에서 설명하게 될 국경 보안 조치는 미국 국경의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봤던 것들 가운데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부터 추방할 것이라는 선거운동 당시의 공약을 반복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는 오늘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미국 멕시코 국경 관련 비상사태 선포 등을 포함 200개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의 영향으로 공직에 입문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 어려우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참여하며 다가올 더 나은 날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합의했던 휴전에 따라 하마스 억류인질 3명이 석방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자 휴전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자국 내에 구금된 2,000명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중 90명을 석방했습니다. 하마스도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침공 당시 붙잡아갔던 인질 중 석방되지 못한 채 가자지구에 붙잡혀있던 98명 중 여성 인질 3명을 어제 석방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등을 환영하면서 7일 뒤 여성 4명이 추가 석방될 것이며 7일마다 3명씩 석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휴전과 인질 석방을 환영하면서 합의의 원만한 이행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해온 러시아군이 이 지역 내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도네츠크주 셰우첸코와 루안시크주 노보에호리우카를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셰우첸코는 최근 러시아군이 진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포크로우스크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141기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왔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93기를 요격하고 47기는 전자전 등을 통해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내 반군단체 일부가 미얀마 군정과의 휴전에 들어갔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이 지난 18일 시작된 휴전 협상안에 공식 서명했으며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전투는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북부 상황의 진정은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와 역내 모든 국가들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 미얀마 국경 안보 안정 및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은 타항민족 해방군 아라칸군과 함께 3자 현행제 동맹을 맺은 미얀마 반군 단체 중 하나이며 이밖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미얀마 군정에 맞서왔습니다. 이들 연합은 지난해 1월 중국의 중재로 휴전에 도달했던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날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뉴스 투데이는 오늘 취임식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뷰이 한국어 방송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특집. 저는 라디오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에 방송하는 뉴스 투데이 1, 2, 3부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워싱턴 시각은 지금 아침 6시 7분이 막 됐습니다. 의사당과 백악관을 비롯한 워싱턴 DC 곳곳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보안 경계 상황이지만 취임식에 초청된 국내외 인사들 그리고 관람객들이 DC로 모이고 있고요. 세계 시선도 이곳 워싱턴 D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의 VOA 기자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용규 기자.
네, 저는 연방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함재 기자.
네,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네, 강수민 기자.
네, 여기는 서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이제 5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취임식 현장의 분위기, 느낌은 지금 어떨까요? 의사당에 나가 있는 김용규 기자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김용규 기자.
네, 네. 지난 주말 동안 이곳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다행히 지금 눈은 그친 상황이지만 여전히 기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현재 화씨 21도, 그러니까 섭씨로 영하 6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부 온도가 여전히 기온이 공기가 찬 상황입니다. 급격한 한파가 닥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늘 취임식을 통상 진행하는 미국 의사당 건물 바깥 첫편 계단 쪽에 연단이 아닌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임식은 의사당 한가운데 있는 돔의 중앙홀 로튼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취임식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금요일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 소셜의 장소 변경을 공지하면서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의사당 안 로튼다에서 취임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로튼다에서 취임 선언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는데요.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198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당시 역시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의사당 건물 안에서 취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날씨는 이렇게 춥지만 그곳의 취재 열기는 상당히 뜨겁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BOA 외에도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막 오전 6시 9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취재진들은 오늘 새벽 일찍부터 장사진을 치고 대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4년 만에 돌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전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취임식을 앞두고 지금 워싱턴 그 일대 정말 역대 최고 수준의 이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은 당초 의사당과 그 주변 건물들을 주변으로 해서 48km 이상으로 울타리를 세웠었고요. 취임식 며칠 전부터 여러 검문소를 세워서 의사당 출입자는 물론 그 주변 건물 출입자들에 대해서도 이 철저한 검색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친 암살 그 시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취임식이 실내로 이동하면서 야외 보안 조치는 아주 조금 좀 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역대 대통령 관습에 따라서 취임식 날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곧 이말 대통령과 각자 배우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아침에 만나는데요.
네.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눈 뒤에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 의사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외에 부통령 당선인과 곧 이말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및 부통령의 가족들도 취임식장으로 향하고요. 취임식은 당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당 건물의 서편 계단이 아닌 의사당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행사는 지금부터 약 5시간 후 4시간 반 후쯤에 10시 30분이 지나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을 보면은 부통령 당선인이 11시가 넘어서 대통령 당선인보다 앞서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2시경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곧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장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서 김 기자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취임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두 번째 취임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백악관에서 나간 지 4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상당수가 두 번째 취임식을 경험하지만 통상 두 번째 임기를 연임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4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45대 대통령 그리고 47대 대통령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로버 클리브랜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비연임으로는 대통령직에 연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의사당에서 BOE 뉴스 김한교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하기 전에 바로 백악관으로 먼저 갑니다. 저희도 그 길을 따라서 백악관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차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네, 저는 백악관 앞 컨스티튜션 에비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3시간 정도 뒤면은 당선인이 백악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오늘 이곳 백악관은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서운 한파가 예보될 정도로 매우 추운 날씨인데요. 현재 이곳의 날씨는 섭씨 영하 6도입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곳 백악관 인근에선 트럼프 당선인을 환영하는 인파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인은 잠시 뒤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예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이곳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티타임을 가진 뒤 취임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인 18일 새 행정부 참모진과의 저녁 만찬으로 이 취임식 행사 일정을 시작해 어제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대선 승리 축하 집회 참석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집회에선 직접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4년의 새 국정 비전을 밝혔습니다. 집회가 열린 캐피털 원 아레나의 수용 인원은 2만 명이지만 이날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수만 명의 인파가 일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이 열린 2016년보단 그 열기가 더 뜨거운 모습입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다만 일기 때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요. 이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일각의 냉담한 분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8년 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의 지지를 받으며 백악관에 입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2017년 1기 취임 때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취임식이 끝난 뒤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퍼레이드를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후 5시쯤 이곳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패배로 백악관을 떠난 지 꼭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어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다만 당장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된 점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해야 할 국외 문제로는 북한 참전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상, 북한 비핵화, 이 중국과의 경쟁 등이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과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부터 미국 내 정치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에만 100개에서 이 최대 2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도 어제 축하 집회에서 여러분을 매우 행복하게 할 매우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오후 5시 5분 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이 서명 행사를 갖습니다. 이때 이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 폐기되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뒤집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이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이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의사당 난입 사태 연루자 사면, 성정환자의 군입대 금지, 이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석유 수출 확대 등의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B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시대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강수민 기자가 한국의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강수민 기자.
네, 서울에 나와 있는 강수민입니다.
네,
미국의 네네.
네, 지금 서울은 상당히 어두운 시간이죠. 지금 밤 8시 16분 정도가 됐는데요. 한국 시민들도 미국의 새 대통령 시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정말 몇 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취임식의 클라이막스인 취임 선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도 미국 취임식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한국 내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미국의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느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하는 한국인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예고한 미국의 우선주의에 입각한 관세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들이 한국의 철강이나 또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2기 행정부 때는 미한 동맹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시민들은 어떤 것을 가장 관심이 있어 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동시에 지금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서울 시민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관세 정책이나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이 서울 시민들의 인터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가 있는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다양한 뭐 반도체, 에너지 혹은 방산 관련해서 이런 give and take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take만 하지 않고 그런 win-win인 전략을 잘 수립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금융사 재직 중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영향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미국이랑 한국은 이제 오랜 우방 국가니까 좀 계속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이번 2기 때는 좀 느낌이 어떻게 다르세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에 취임하셨을 때 그 한국 에도 어느 정도의 제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번에는 좀 제재가 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랑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정말 강하게 강조를 해주셔서 한미 경제 협력이 조금 약화돼서 우리나라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됐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취임할 때마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한국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강력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위 한국어 방송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뉴스 투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동안 뉴스 속에서 많은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 뉴스에서 대선 과정까지 그리고 취임식을 앞둔 어제 오늘까지의 상황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프로파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저희가 그 상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의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몇 시간 후면은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인물일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50대 부통령으로 취임하는 JD 벤스 부통령도 어떤 인물인지 프로파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은 1, 2, 3부 보이는 라디오와 라디오로 방송을 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께서 직접 라디오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파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생방송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프로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계속해서 오늘 방송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여러분께서 함지아 기자 그리고 김용규 기자 그리고 서울의 강수민 기자 통해서 서울의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취임식 분위기 상황 들으셨습니다. 트럼프 프로파일 그리고 부통령 JD 벤스 프로파일이 준비되어 있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그 새로운 그 트럼프 2기 정부를 대하는 견해 전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트럼프 2기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이야기, 기대와 바람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 일부 마지막 순서에서는요. 취임식의 미국 취임식의 역사 그리고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마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취임식 더 재미나게 또 자세하게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50대 부통령으로 취임하는 JD 벤스 프로파일부터 드시겠습니다. 취임식에서도 JD 벤스 부통령이 먼저 취임 입장을 하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JD 벤스는 1984년 8월 2일생으로 만 40세입니다. 트럼프 벤스 팀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벤스는 14대 존 브레킨리지, 36대 리처드 닉슨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JD 벤스는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벤스는 오하이오주 아래에 있는 켄터키주 잭슨이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켄터키주 산자락에는 어린 시절 그를 키워준 할머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벤스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됐습니다.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이혼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벤스는 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JD 벤스는 미들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요. 여기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우샤 칠루쿠리를 만나게 됩니다. 로스쿨 졸업 후 벤스는 연방지방법원 재판연구원과 개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피터 틸 씨의 지원을 받아 벤처 투자가로 일했습니다. 2016년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과 경제 쇠퇴, 가난을 딛고 실리콘밸리에 자수성가한 투자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020년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벤스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53% 득표율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해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타일과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벤스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벤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도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대하며 트럼프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가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은 이러한 정치 성향과 그의 젊은 나이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스는 부인 우샤 벤스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인도계 이민자의 딸인 우샤 벤스는 첫 남아시아계 세컨레이디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 뒤에 미국의 제50대 부통령으로 취임하는 JD 벤스의 프로파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어떤 인물인지 트럼프 프로파일 노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생, 올해로 78세입니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뉴욕 심장부인 맨하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That a truly successful person, a really, really successful person, and even modestly successful cannot run for public office.
트럼프가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 유명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4년 재임 기간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과 사이에 틈이 벌어졌고요. 중국과는 소위 무역전쟁을 비롯한 전방위적 마찰 속에 양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기 말기인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의 해를 맞아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에게는 큰 악재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며 이번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연방의사당을 습격했는데요. 이 일은 또한 트럼프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일주일 만에 하원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는 2022년 11월 15일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번에도 2016년 선거 때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형사, 민사소송에 얽혀 있습니다. 형사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이 진행해온 기밀문서 유출과 대선 개입 사건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라 기각됐고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관한 사건 역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법원은 유죄를 확인하는 한편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12선 중진인 윌슨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고요. 이 밖에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걱정된다면서도 일시적인 혼란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원 코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윌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활동을 이어가실 텐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And Donald Trump, his whole focus is peace through strength. And his view is, and I agree so much, it's really the tradition.
도널드 트럼프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습니다. 저는 그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통적인 로널드 레이건 방식인데요. 서방이 강해야 침략과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약하면 무력으로 지배하는 전체주의자들과 독재자들이 침략을 감행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미 나토 동맹국들이 군 준비태세를 위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늘리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같은 동맹국들에도 그런 군사적 준비를 촉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초기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선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생한 한국 내 리더십 공백 상황을 우려하십니까?
It does, but hey, I think of when I think of what's going on in Seoul today. I actually go back.
걱정스럽죠.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민주주의가 최악의 제도라면서도 다른 모든 제도보다는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국 내부의 불안정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력으로 통치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은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해온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정말 현실화될까요? 공화당 의원들은 그런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Well, actually, the tariffs, I'm confident what he will be doing are would really not apply to our allies, and particularly South Korea.
트럼프가 부과할 관세는 우리 동맹국, 특히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한국산 자동차를 좋아하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대미 투자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언급한 관세 적용 대상은 자유에 반대하는 국가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테면 이란과 러시아, 전범인 푸틴, 특히 중국 공산당이 그 대상입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나 그들과 이견이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도 있습니다.
Well, I personally was very much against what President Biden was doing. To me, it was promoting a technology that was not perfected, okay, and that electric vehicles.
And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든 America, 대통령이 하는 일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미국에서는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실용적이지 않은 기술, 전기 자동차를 홍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홍보하는 비논리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휘발유 구동 차량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화석 연료 같은 에너지를 장려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의 대다수가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조치가 정말 현실화될까요?
He will in this regard. He wants burden sharing not just for Korea, but you see with our allies in NATO.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반에 걸쳐 부담을 분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수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토 동맹국들은 2%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범 푸틴과 중국 공산당 같은 독재 정권들의 위협을 고려해 5%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 국민과 협력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워싱턴 조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사안인가요?
Okay, there's so much joint cooperation and the capabilities of Korea are so incredible in shipbuilding and sadly in our country the capabilities have
물론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과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역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항공기 공동 생산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필리핀과 일본, 호주와의 협력뿐 아니라 저는 특히 인도와의 협력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도 초당적 지지를 받을 유망한 분야로 보십니까?
Very much, and it would be bipartisan. Democrats and Republicans working together. With the administration,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o mutually enhance the defense industries of Korea. And...
미국과 한국이 방위산업을 상호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큰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방산협력과 관련해선 트럼프 새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 때문에 생산이 어디에서 이뤄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생산지가 미국과 한국 모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접근법을 지지할까요?
He's a business guy, okay, not a politician. And so he believes in making deals. And he made every effort. And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라서 거래를 믿습니다. 그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심지어 김정은에게 북한 해변에 리조트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의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김정은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좋은 점은 그는 모든 이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트럼프가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No, he, President Trump, I'm confident, understands that a dictatorship as in Pyongyang.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는 평양과 같은 독재 정권이 군비 통제에 관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범 푸틴과 맺은 모든 합의는 위반됐습니다. 이란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죠. 합의를 재정비 시간의 기회로 삼을 뿐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런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독립적인 현장 감시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국민을 위한 힘을 통한 평화를 확립할 것으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역시 한국의 지도력 아래 역동적인 한반도로 재통합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까요?
Very much. And hey, we know how to stop the war in Ukraine. And that is for war criminal Putin to cease.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범 푸틴이 작전을 중단하고 북한 병력을 대량 학살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푸틴이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미래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조 윌슨 하원 의원으로부터 트럼프 새 행정부와 의회 또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보이든 라디오에서 조 윌슨 의원의 목소리가 고르게 전달되지 못한 점 여러분의 양해 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미국 의회가 항상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 불안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직을 이어가실 텐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You know, I don't think too much will change going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he Trump administration. Certainly on the congressional side. Yeah, there's always been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는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항상 강합니다.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 아니라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러시아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이라는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이 협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생한 한국 내 리더십 공백 상황이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Obviously,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its political turmoil. We're watching what will happen with President Yoon.
한국이 내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을 막론하고 한국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미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동료 의원들이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초기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요?
You know, I don't think the U.S. South Korea relationship has changed. I think there's strong business-to-business ties, you know, with the chips and.
미한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덕분에 두 나라 기업 간 관계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양국 관계는 돈독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선거가 있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는 한국에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고요. 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거론해왔는데요.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respond to, you know,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협상 수단인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발언을 실행에 옮긴다면 저희는 한국은 동맹국이자 친구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와 관련해 동맹국이 아닌 일부 적국을 겨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도 있습니다. 의회 내 반응은 어떨까요?
We've heard him talk about that, but we've also heard a lot of Republican governors, a lot of the Republican.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의원들도 많습니다. IRA에 따른 많은 투자는 제가 대표하는 주인 캘리포니아와 같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이 아닌 오하이오, 미시간, 엘라베마 같은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도 이런 지역들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는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세금 공제를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Yeah, I mean, we certainly want to see a transition towards electric vehicles, but a lot of those investments have gone to Republicans.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 많은 투자가 공화당 성향의 주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구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없애는데 주저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You know, we can certainly try to codify things, but we also have been work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o get those investments.
물론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게끔 성문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투자가 완료되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때는 물론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You know, we saw him talk about that and perhaps pursue some of that in his first term. But you also saw members of Congress in a bipartisan way, Democrats.
트럼프 첫 임기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중 일부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당시 초당적으로 협력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의회 내 그런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8년 전과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용 분담금 등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초통화해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의원님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로 조선업을 여러 차례 거론해왔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사안인가요?
Yeah, I think it could. I think that, you know, if you talk to our Navy, you know, we're falling behind. China's manufacturing the vast majority of ships in the world now.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 역량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그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했고 우리는 그들과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서 도전 과제는 없나요?
Sure, there will be members of Congress that are opposed to this, you know, particularly members whose districts build ships. They may say no, we want to.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박 건조 사업이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그럴 텐데요. 그들은 선박 건조 사업을 미국에 계속 유지하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선박 건조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발전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의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You know, he had several meetings with Kim Jong-un in his first term. It didn't really pan out to a whole lot.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여러 차례 회담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현재로선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분명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글쎄요, 지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You know, we'll see what happens. I mean, is there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you know, North Korea?
지켜봐야겠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핵 군축과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혹은 15년 후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심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Yeah, I think so. I mean, I take President-elect Trump at his face value that he will try to bring an end to the
저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협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한반도 현안에 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의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제 약 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브랜다이스 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장은숙 씨, 그리고 버지니아주에서 스시 요리사 셰프를 하고 있는 저스틴 서 씨,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고요.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인 이현승 씨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점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 1기 때에 좀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 경험을 살려서 좀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탈북민들이 뭐 여러 사회에서 정착을 하여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과 협력을 하여서 정말 그런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강구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관련돼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요. 제 친구의 경우도 얼마 전에 석사과정 졸업하고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켜보면서 아, 정말 이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정말 원하는 직업이 있고 뭐 잘 되어도 비자 문제 때문에 길이 막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되어서 좀 미래에 대한 불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 입국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조차 비자 문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보면 뭐 제일 비싼 게 뭐 물건 값이 너무 비싸요. 특별히 뭐 저는 운전 많이 하니까나 가스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루 벌고 나온 걸 그 가스에 넣으면 뭐 끝인 거예요. 뭐 하루에 뭐 제 갤런당 뭐 제일 싼 게 지금 2불 81전인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면은 45불에서 50불도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거나 뭐 제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좀 많이 이런 인플레이션 물건 가격 올라가는 것들을 다 이게 그 잡아주고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또 분쟁도 많이 일어났고 이미 벌어진 전쟁만 해도 이제 뭐 두 개 세 개가 메이저 전쟁들이 있고 중국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뭐 목소리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혜롭게 이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공개적인 입장에서는 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김정은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류를. 그래서 그렇게 친분을 과시한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북한 인권법 같은 거는 이제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북한 인권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 탈북민 장은숙 씨, 저스틴 서 씨, 그리고 이현승 씨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네,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특집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까지 250여 년 동안 이어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정말 눈길을 끄는 기록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식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 몇 가지 살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미국의 60번째 취임식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원래 1월 20일에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첫 번째 취임식은 1789년 4월 30일에 했습니다. 이후 1937년까지는 3월 4일이 공식 대통령 취임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0조에 따라서 취임식 날이 1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날에 처음 거행된 취임식은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1937년 취임식이었습니다. 만일 취임식 날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인 21일에 공식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과 취임식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특집 생방송 뉴스 투데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정시에 5분간의 세계 뉴스 들으시고 특집 생방송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